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은 찬양은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있는데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앞서 걸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엄지아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지아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배워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를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 홍해를 가른 사람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모세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모세가 행복했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함께 들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위태로웠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고 갈대상자에 실려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선택받은 인생이라기보다 겨우 살아남은 인생 같았어요.
맞아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모세는 늘 정체성의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면서 애굽 사람이었고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 선택 이후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40년은 성경에서 길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모세 인생에서 가장 길고 조용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보다 먼저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으로 모세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자신은 말하는 것이 둔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건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하나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유는 곧 위기와 함께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만드는 거냐고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죠. 기적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광야는 여전히 힘들었겠죠?
맞아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방향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그늘아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함께 들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였고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시간이었습니다.
백성은 계속 불평하는데 모세는 어디에도 털어놓을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인생에서 지도자의 고독을 봅니다. 모세는 늘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모세 인생에서 가장 아픈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므리바 사건이에요. 지하자매님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의 말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지침이 그대로 느껴져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도 모세는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네요.
맞아요. 모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백성을 축복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새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 본인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네요.
맞아요. 느보산에 올라 바라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들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세를 아시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력이 없어서 여정을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을 마친 모세의 삶을 보며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도착하지 못한 가나안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외로이 서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은 광야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라면 힘들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북조선에 있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고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도 하나님이 가까이서 바라봐 주시고 배움을 주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펼쳐지는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부활에 대한 또 복된 소식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광야 학교. 네, 출애굽부터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기어서 주변은 광야여도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말씀 귀하게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죠.
지난주는 57문의 다섯 번째 주제, 부활 시에는 어떤 종류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가에 관한 두 번째 반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광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니 그 몸은 육체의 속성들을 지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였죠.
네, 여기에 대한 반론은 신령하다라는 것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몸이란 영으로 완전히 변화된 몸이나 모든 속성이 영과 동등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몸, 불멸하며 모든 비참한 상태에서 자유로우며 찬란한 하늘의 영광과 힘과 생명과 거룩함을 지닌 그러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주제,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 짧게 살펴봤습니다.
네, 우선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니, 네, 은밀하거나 황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부활은 천사들과 사람들과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광경이나 악인들에게는 끔찍한 공포와 고뇌의 광경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광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다른 상태가 되겠죠. 일곱 번째 주제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를 그 다음에 살펴봤습니다.
네, 부활은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네.
하나님만 아시는 종말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사실은,
네, 네,
부활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시기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신앙이 방해받지 않게 하고, 혹 이런 헛된 추측에 속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 주제,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를 살펴봤죠.
네, 죽은 자의 부활은 중보자의 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음성과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일곱 번째 주제,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라는 제목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처럼, 여덟 번째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이 내용도 우리에게 상당한 신앙의 유익을 줬어요.
네.
어떤 유익들이 있었죠?
네,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충족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렇죠,
또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부활을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확고히 하게 되는 큰 위로와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사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성도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죽은 네. 자들을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래요.
피조물들의 임하는 삼위의 하나님의 외향적인 역사하심은 그들이 활동하는 질서에 따라서 각 위들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부활의 성자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말씀할 때에도 성부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부나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할 때에도 성자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요 심판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모두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모두가 공통적인 것. 그러면서도 질서가 있죠. 네. 누구를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하시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하시고. 네. 질서가 있고 공통적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 이렇게 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고백하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에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57문을 살펴보네요. 57문이 좀 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7문 질문입니다.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요?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은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라갈 것이요. 또한 이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입니다.
네. 57문이 길다고 했는데 마지막 주제예요.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목적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예요. 이것으로 광야학교를 시작하는데요. 뭐 살아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다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혹 들 수도 있는데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뭔가를 하나 봐요. 아니면 살아나서 또 뭔가가 되어지나 봐요. 자,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치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죽임당하셨다.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해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는 자를 향한 그 긍휼하심을 최상의 형태로 드러내시겠죠.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네.
예. 그러나 최고의 긍휼은 뭐냐? 우리를 결국은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긍휼하심의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시죠.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되나요?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 유기된 자들을 또한 부활시키셔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속성을 보이시는 거예요. 정죄하심을 최고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히 벌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들이 최상의 상태로 다 드러나게 돼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가 최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맞습니다. 부활인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최대로 드러나게 되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요.
예.
즉 부활 사건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들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을 생각하고 부활을 말하게 되면 부활이 뭐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부활의 위대한 목적을 생각하고 부활이 뭐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중에서도 긍휼과 공의가 최고조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부활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대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어쩌면 그게 바로 부활이 뭐냐를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의 목적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뭘까요?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고 한번 우리 사무령제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많은데 저와 나누어서 읽죠. 다니엘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외 또 다른 부활의 목적은
또 다른 부활의 목적 뭐예요?
택한 자들의 구원과 영광 그리고 유기된 자들의 형벌과 내어 쫓음이네요.
그렇죠.
네, 택한 자들은 네. 네,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고
맞아요.
유기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부활을 정의 내리면 정확합니다. 살아나는 것 그리고 목적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다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령제님께서 결론을 아주 잘 내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옳은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결론을 내기도 하는데 반론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읽어주실까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원인이며 우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 혹은 은덕으로 선언한다. 그러나 이 원인은 악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에요.
네.
첫 문장을 볼까요? 첫 문장. 우리의 부활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거 맞나요? 맞아요. 경건한 자들의 경우는 부활의 원인,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이 왜 살아나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살아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머리가 살아난 것,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몸도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 이 맨 앞에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네요. 또한 악인들의 부활은 그 성도와 같은 원인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머리가 아니시고
그렇죠.
예, 그에게는 악인들이 그분의 지체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맞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아니니 그리스도의 은덕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겠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문장도 맞고 뒤에 있는 문장도 맞아요. 그리스도의 은덕이 그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니 예,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살아나지 않죠.
예.
다만 다른 것으로 살아나요. 예. 그래서 악인도 사실 부활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원인이 돼서 살아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덕의 원인으로 살아났는데 예, 그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와 예, 그분의 경고의 진실성, 그 원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네. 악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네.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든 사람의 부활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했었죠.
네.
가장 중요한 목적, 첫 번째 목적. 그런데 그 목적에 이르는 방식은 악인과 의인의 경우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그 목적에 이르는 방식은 한쪽은 그리스도의 은덕을 통하여서 이르게 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진실성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예고가 진실되려면 이루어져야 되니까 벌받을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겠죠.
아, 그렇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경고의 진실성이 근원이 되어서 악인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7문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를 길게 살펴봤고 58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8문 질문입니다. 영생의 조목에서 그대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답은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지금 내 마음으로 느끼고 있으니 이 생명이 끝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 완전한 복락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지금 뭐 하이델베르크 이 앞부분은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네.
조목을 자세히 살펴보는 건데 57문에서 부활을 살펴봤죠.
네.
그리고 나서 부활 다음에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요? 영생이 나와요.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58문과 관련한 조목은 그렇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오죠?
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네요.
네, 맞아요. 그게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인데 이 영생의 교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오는 것은 그 완전한 성취가 나머지 조목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조목들의 결과가 뭐냐?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모든 조목들이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을 믿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군요.
그래요. 그래서 영생과 관련한 이 조목은 우리의 구원과 삶 전체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58문에서는 어떤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까요?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째로 영생이란 무엇인가? 둘째로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셋째로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넷째로 무엇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가? 다섯째로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섯 번째로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가? 마지막으로 금생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있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첫 번째 주제. 네, 살펴보죠. 영생이란 무엇인가인데 영생 단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네.
자, 일단 영생이 무엇이냐 이 주제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확실하게 알죠. 말씀을 먼저 읽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생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여기 구절에는 영생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네, 그렇네요.
뭐 영생을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어디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주기로 한 게 뭐예요? 이 직장의 취업인가요? 이 땅에서의 돈 뭐 얼마인가요? 그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네. 영원히 줄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쓰게 될 면류관이죠. 그런데 아까 네. 면류관을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의 결론. 왜 그런 걸 믿냐? 나는 영생을 믿어. 그 마지막 영생이죠. 영생이 면류관이었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그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쉽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영생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생이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하고 뭐 쭉쭉 말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말씀을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 수 없는 것, 네. 네. 뭐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한 완전히 모르는 것, 뭐 꿈도 꿀 수 없는 것, 뭐 점점 더 네. 모를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게 면류관이야. 네. 너희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뭔 줄 알아? 너희들 본 적도 없어. 너희들 들어본 적도 없어. 너희들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걸. 그거야. 더 어렵죠?
네.
그게 도대체 뭐야? 네. 아니, 그게 뭐야? 상상할 수도 없어. 그게 뭐야? 그게 영생이에요. 자, 영생? 도무지 우리가 꿈도 꿀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막상 말씀을 찾아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더 어려워졌네요.
네, 더 상상이 머리가...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영생할 때 그 생자가 생명할 때 생자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또 다른 방식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면 뭔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이 생명을 예로 들어서 한번 영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죠. 그러면 뭐 희미하기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영생이 보여질 거예요. 지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생명이 뭐냐 이걸 살펴보면 영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 형제님, 네. 생명은 뭐예요?
뭐 생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죠.
그럼요. 네,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들한테 붙여지기도 하죠.
맞아요.
네, 뭐 하나님이나 뭐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들 같은 것에도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일단 살아있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사도 사람도 뭐 식물이나 동물도 아무튼 살아있는 것에는 생명이다 혹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네.
자,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살아있는 존재인거죠.
네, 배운 대로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네.
죽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자, 영혼은 살아있죠. 자, 그러면 이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영혼이 살아있는데 어떤 살려주는 영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자면 살아있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영혼이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 네. 아니에요. 그냥 그들 자체, 영혼 자체의 본성에 근거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은. 자, 그런데 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의 생명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몸뚱아리라고 그렇죠. 표현하면 그렇죠. 그렇고요.
말하자면 몸뚱아리? 상자, 껍데기,
육신,
영혼을
네,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 네. 육신. 영혼처럼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네, 네. 맞아요.
몸이나 육신을 살아있게 해주는 바로 그 영혼이기도 하죠.
그래요. 말하자면 영혼은 생명의 필수적인 형태예요. 그 자체로.
네.
어떤 도움을 안 받잖아요. 예. 네. 아니면 뭐 영혼을 존재나 행동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또 육신은 그렇지 않죠. 영혼을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을 가지고 생명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생명이란 어렵긴 한데 살아있는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의 존재.
그렇죠, 그렇죠.
예, 또는 살아있는 존재의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또 다른 말로
네.
또 생각하라고 한다면 네. 생명이란 생명을 지닌 것에 합당한 일들을 수행하는 영혼의 뭐 완전성이다라고 예, 말할 수
좋아요.
있겠네요.
왜냐하면 영혼은 생명이 있지만 행동으로 완전하지 못해. 왜? 행동은 뭐가 해야 돼요? 몸이 해야
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생명이란 살아있는 존재가 그 자체에게 합당한 일들을 하게 해주는 적응성?
적응성. 예. 좋아요.
또 생명이란 영혼과 육체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으로 말미암는 것들 그 자체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이제 생명이 뭐냐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반드시 말해야만 되는 건 영혼과 네. 육신이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얘기가 굉장히 멀리 나왔는데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하는 영생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일단 생명을 알아보자. 왜냐하면 영생할 때 생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영혼을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생할 때 그 영자가 영생과 관련되니까. 자, 영혼은 뭐 같아요? 영혼은.
영혼하면 딱 한 분이 떠오르죠. 하나님처럼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것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또 하나님의 또, 작정들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해 보면
예, 끝은 있으나
끝은 있어요.
또 시작이 없는 것이
시작은
또,
없어요. 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또
천사들처럼 예, 시작은 있으나 또 끝이 없는 것이 영원이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천사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예.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은 없는데 끝은 있어요.
예.
하나님 본인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자, 영혼을 생각할 때 이런 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우리 생명을 가리켜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것. 즉, 영원한 생명,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느냐. 중생을 얻고 영광을 얻은 사람의 영원한 존재. 그런데 이 존재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완전한 지혜와 의와 복락을 소유하고 있거나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사랑을 부여받은 상태에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영생.
즉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하늘의 영광, 그리고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한 결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군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 바로 그게 영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8문 영생의 조목에서 그대는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짧게 오늘 배운 것 중에 나누실 게 있을까요?
네, 그 영생을 알면 알수록 또 오늘 파보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랑 다른 차원의 존재여가지고요. 저의 짧은 두뇌, 이 작은 두뇌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개념이 없이 영생 한자로만 영원할 영, 생명생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했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영원히 살면서 게으름 피우고 영원히 살면서 못된 생각하고 그것도 영생이냐? 그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아니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